제가 편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네벤스에게, 모델에게 지불할 돈이 없어서 임무라는 완전히 포기했네. 유아로 채색하는 연습을 위해 빨간 양귀비꽃, 파란 수레국화와 물망초, 하얀 장미와 분홍 장미, 노란 국화 등 꽃 그림을 그리고 있네. 또 하나의 편지입니다. 태호에게, 내 그림의 가격이 경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경비를 넘어선다면 정말 좋겠지만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면 언제라도 말을 해라. 즉시 유아를 그만두고 경비가 덜 드는 대생을 하마. 이것은 반고호가 그의 동생 태호와 그의 친구 레벤스에게 쓴 편지입니다. 캔버스를 살 돈이 없었고 그림을 그릴 물감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의 동생 태호에게 언제나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을 그렸는데, 그리고 그것을 동생이 판매하는데 보낼 때 이 정작 화가는 이 작품이 좀 잘 팔려서 내가 사용하는 캔버스 비용과 물감의 비용을 감당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동생 태호 니가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가 쓴 영혼의 편지에 보면 계속 그 내용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 고흐의 작품 중에 뭐 여러 작품이 그렇지만 그 중에 의사 가셰의 초상이 1990년 5월 15일에 932억 9,1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또 하나, 밀레의 만종. 여러분 잘 아시죠? 해질녘에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밭에서 감자를 캐던 농부, 그 부부가 일을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고요하게 기도하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아름답고 정겹고 그리고 저 멀리 정지된 교회의 모습이 평화를 주는 그 아름다운 만종입니다. 밀레가 이 만종을 그릴 당시 1860년도에 그림을 그릴 돈이 없었습니다. 그 밀레도 캔버스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그림 파는 가게를 운영하던 화상 아르투스 스테반스가 밀레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나에게 준다는 조건으로 1,000프랑을 지원했습니다. 그 1,000프랑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만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종이 100년 만에 80만 프랑치의 값어치를 얻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은 이 프랑스의 자존심이고 프랑스의 국보이고 아예 돈을 매길 수 없다고 합니다. 뭐 반고흐는 932억에 팔았지만 이거는 그 정도로 가지고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래서 프랑스의 르브르 그 박물관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만일에 밀레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에 이 그림의 가치를 미리 알았다면, 이 그림이 그렇게 위대한 그림이 될 줄 알았다면, 물론 본인은 확신을 가지고 이 그림이 훌륭한 그림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만약에 반 고흐가 그의 그림들이 막 900억 원대에 팔리는 그림이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동생에게 내 그림값으로 들어가는 그 비용만큼이라도 이 그림이 가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그 고흐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말년에 정신병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년에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는 기괴한 행동을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밀레의 작품의 가치를 미리 아는 것입니다. 반 고흐의 작품의 가치를 미리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 아는 것입니다. 밀레의 만종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반 고흐의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한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은 것을, 나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미래에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밀레가 진정 그의 만종의 가치를 알았다면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슬픔 중에도 역경 중에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현재 당하는 그 작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련들 여러분들이 놀랍게 나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가 딱 나타나면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영원한 축복의 유산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할 일은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영적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다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특성은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안에 새긴 사람의 삶의 특성은 현실을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그 현실을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막 울부짖는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이 당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망을 보고 저주를 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은 주님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부활할 그 몸을 보며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내게 괴로움이 와도 우리는 그 괴로움을 감사하고 이겨내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저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 푯대를 거기에 두고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작은 것들 작은 고난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첫째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게 때때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육의 모습도 있어서 육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할 때 현실을 보고 고통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막 드라이브를 막 신나게 운전하고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폴리스가 뿅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100마일짜리 그냥 105마일짜리 스피드 리밋을 탁 줬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벌금은 막 3,000불로 올라가고 막 그 순간부터 기쁨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내가 왜 이 고난이 임했을까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기쁨의 장벽이 되는 그 기쁨의 장벽을 부서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빈센트 반 고흐가 그의 영혼의 편지에서 그의 동생 테오에게 다음과 같이 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밀레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도시에 사는 화가가 농부를 아무리 멋지게 그려도 그 인물은 농부라기보다 파리 근교에 사는 사람을 떠올리게 할 뿐이다. 그건 화가들이 농부의 생활 속으로 뛰어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밀레는 예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라고 하면서 밀레는 농촌에 들어가서 농부처럼 살았다. 완전한 농부가 되었다. 그는 예술을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을 완전히 바쳐서 농부처럼 살고 농부처럼 생활하고 농부처럼 행동하고 그럼으로써 농부의 세계를 잘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애환과 고통과 슬픔을 잘 알았습니다. 농부들이 씨감자를 심으면서 배고픔을 참고 겨울을 지내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소망을 밀레는 잘 알았습니다. 봄이 되어서 감자를 캘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슬픔과 배고픔과 기쁨을 이해한 밀레가 농촌의 풍경을 그토록 아름답고 정겹고 거룩하게 하기까지는 만종이나 이삭축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들입니까? 이와 같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 고흐가 말하기를 화가가 완전히 농촌에서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농촌의 풍경과 농부들에 대한 인물화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밀레의 이삭축기처럼 만종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의 삶에 완전히 동화되어져서 그 세계에 젖어 있어야 그와 같은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네, 하나님을 저도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기까지 오 하나님 제가 말씀을 할 때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죠. 처음부터 계속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기도의 영으로 젖어 있을 때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항상 기도의 생각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가족 내 교회 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렇게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기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그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말로 기도할 때 그동안 자기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쉼없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영어로 교제했던 그것이 생각 이 말하는 기도 속에 다 표현되어져요. 조리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막 기쁨으로 표현되어져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알려지고 하나님과 같이 반응하는 이 놀라운 말로 쌓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결국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말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야지 그러나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남용하는 경우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쉬지 않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교감하며 기도하다 보면 너무 기뻐서 내 사랑하는 주님께 내 하나님께 말하고 싶어가지고 기도 시간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첫 사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그 아내와 뭐 지금의 아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 편지를 쓰고 그때 그 즐거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로잡는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대화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진정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항상 그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물론 우리는 쉬지 말고 생각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면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이 꼭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장소에서 고요할 때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생각하였던 모든 기도가 여러분들의 그 말로 하는 기도 속에 잘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따로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벳세다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주님은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해질녘에 들어가가시고 그리고 제 그 밤 3시에서 6시 4시 밤 4경에 돌아오셨습니다. 그야말로 10시간에서 12시간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로써 기도하셨습니다. 또 바울사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얻어맞았습니다. 매료맞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그 감옥에서도 가장 깊고 깊은 어두운 곳에 갇혔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조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소리를 내어 기도했어요.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바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온 밤을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래서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의 영에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항상 주님을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셔서 내일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 고통이 올 때 그 기쁨의 장벽이 올 때에 이 기도가 그 기쁨의 장벽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를 들면 다윗은 기도를 하나의 피난처로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적들이 몰려오고 생명이 위급할 때 다윗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의 피난처였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많을 때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그의 유일한 피난처가 돼요. 내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나의 이 환경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 위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바로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는 기도라는 피난처에 들어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 대적자들이 다 물러가고 원수가 다 물러갈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마침내 그 모든 장벽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5편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 기도 속에서 사람들은 다 기뻐하게 된다. 그리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 외롭고 슬플 때 그리고 두려움이 올 때 또 그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그 상처가 다 치유되어집니다. 우리의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시간을 내어서 내 하나님께 말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생긴 사람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감사가 있음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감사한다라는 말도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과 같은 조건, 같은 환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은 진리의 뿌리에서 나오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간의 길을 갑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성공의 요인을 따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요소로 잡는 것이 네트워크 만들기, 사람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 자기의 스펙을 쌓아서 그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시세를 잘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기회를 찾아야 된다, 찬스를 잘 잡아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요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이와 같은 내용과 반대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스펙도 쌓을 수 없었습니다. 귀도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에게 인간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성공의 요소가 전혀 없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사는가? 자기를 저주하고 절망하고 심화되어지면 자살까지 해버립니다. 이 세상이 소망이 없다,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세상에 태어났다 라고 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생겨진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목적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나의 이 고통과 이 어려운 좌절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고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감사가 넘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17세에 한창 꿈이 있고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나이에 비참하게 형들에게 팔려버렸습니다. 그것도 형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먼 곳에서 양치는 형들에게 많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형님들을 막 공개하려고 하는데 그 형들이 그놈을 잡아가지고 그냥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거기에서 죽을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또 형들은 그를 건져 올려가지고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 미움과 증오와 처절한 자기 인생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형들이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노예로 정처 없이 팔려갔을 때 요셉의 삶 그 자체를 두고 보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무엇을 깨닫는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형을 통해서 나를 팔게 하고,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사람의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 여주인의 마음을 그 따르지 아니함으로 감옥에 가게 하고, 감옥에서 또 자기가 인정을 받게 하고, 거기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의 꿈을 풀어주게 하고, 마침내는 애굽의 그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고, 그럼으로써 애굽의 바로의 다음가는 총리 대신에 자리까지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 70인이 애굽으로 와서 그들을 통해서 이 요셉의 보호하심 통해서 거기에서 60만 대군으로 성장하기까지 놀라운 부흥과 번성을 일으키게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요셉은 그의 삶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변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절대 자질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절대 자질,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하는 데 있다라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인간이고자 하고 인간으로서 인정받고자 한다면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잘 믿고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각하라는 동사는, 헬라어의 동사는 로기츠 도마이. 그런데 이것은 꼼꼼하게 계산을 다 해봐라. 너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계산해봐라. 너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너의 고난과 네가 왜 태어났고 여기까지 왔는지, 과거에 어떠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여 주셔서 여기에 와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지금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가 정말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부활하셨는가?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장차 들어갈 저 아름다운 천국은 어떠한 것인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요한계시록의 그 21장의 그 천국의 모습이, 내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동사는 영어로 땡스입니다. 이 땡스는 그 어원이 think, 생각에 대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칩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다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행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행복해야 할 이유로서 그들의 나쁜 일들도 결국은 선을 위하여, 파이널의 선을 위하여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그러한 선한 일들,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우리들은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행복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가장 좋은 파이널 스테이지, 마지막 단계의 기쁨, 천국에서의 삶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에게는 생명수 맑게 흐르고 달마다 새로운 잎사귀를 내는 12가지 그 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